요즘 뉴스 보면 막 코스피가 7,800선을 돌파했다, 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렇게 연일 화려한 축보를 터뜨리고 있잖아요.
네, 겉보기엔 정말 시장이 뜨겁죠.
그런데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니, 내 계좌는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좀 씁쓸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체감 경기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는 이 기묘한 모순, 그러니까 실물 경기랑 지수가 왜 이렇게 따로 노는지 그 찝찝함의 실체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마킨에이더 프리미엄의 2026년 5월 11일자 리포트죠. 코스피 신고가의 함정 22%만 살았다. 이 자료를 오늘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도 다수가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 이게 데이터를 펼쳐보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한 답이 있나요?
네, S&P 500이나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까지 모든 주요 시장에서 오직 상위 22%의 종목만이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와, 22%요? 그럼 나머지 78%는 뭐 사실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그게 전체 시장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더 깊이 파보죠. 도대체 왜 시장의 78%가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 건가요? 한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세계 1위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었는데도 코스피가 신고가 찍자마자 막 3%나 급락했잖아요.
그 이유를 알려면 결국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곳이 바로 AI 자본 배분, 즉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거든요.
그 캐펙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중요한 건이 수혜가 시장 전체로 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쏠림 현상이군요.
네, 오직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극소수의 반도체 동맹들에게만 자본이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마치 한 놀구팀이 있는데 구단주가 팀 전체 예산을 다 털어가지고 한 명의 슈퍼스타한테만 막 전용기 사주고 한정판 농구화 사주는데 몽땅 써버리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나머지 벤치 멤버들은 맨발로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데 팀 평균 득점력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다른 섹터들은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특정 산업이 부상하면 그 온기가 하청업체나 주변 산업으로 폭넓게 퍼지는 낙수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투자가 늘면 주변도 다 같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AI 인프라 자본은 철저하게 극소수에게만 쏠린 채로 굳어지는 이른바 안정형 독점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상승하는 시장폭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와, 진짜 그러네요. 그런데 상위 22%라는 소수한테만 의존하는 얇은 얼음판 같은 시장이라면 외부에서 거시경제 충격이 왔을 때 버텨낼 재간이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취약점이죠.
당장 5월 12일 화요일에 벌어진 일만 봐도 그렇잖아요. WTI 유가가 단숨에 101.8달러로 치솟고 원달러 환율이 1,490원까지 뚫리니까 그 단단해 보이던 코스피가 순식간에 7,643포인트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네, 실물 경제의 인플레이션 압박과 환율 쇼크가 그 얇은 얼음판을 깨트린 직격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역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역설이 어떤 거죠?
실물 경제는 이렇게 유가와 원가 부담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조만간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경제가 유례없이 호황이라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물은 비명을 지르는데 통계는 호황이라고요?
네. 바로 미국 경제분석국 BEA의 데이터 자산 자본화 정책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정부 통계가 현실을 역행한다고요?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정해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GDP가 오르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서버에 쌓아놓은 기존 유저들의 디지털 데이터를 그냥 회계 정보상 자본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생산물의 증가가 없는데도 그냥 회계 규칙을 바꿔서 데이터를 자본으로 쳐주게 되면 장부상의 수치가 엄청나게 팽창하거든요.
와, 세상에. 이건 진짜 마법이네요.
리포트 분석을 보면 이 회계상의 마법 덕분에 2027년에서 28년 사이에 GDP가 무려 1.5%나 인위적으로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휘발유나 항공유 값이 치솟아서 기업들 실제 마진은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데 겉으로 보이는 GDP 숫자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괴한 착시현상이 벌어지겠네요.
그렇죠. 이걸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왜 이 상황을 과거 닷컴 버블의 정점과 비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 창출 없이 회계적 장치랑 소수기업의 쏠림 현상만으로 지수가 유지된다면 위험하죠.
아, 결국 그 화려한 숫자 노름을 믿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만이 타격을 입겠네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재가속 리스크랑 이 데이터 자본화의 착시가 결합될 때 개인 투자자들이 겪게 될 위험성을 정말 냉철하게 보셔야 합니다. 거시경제의 근본적인 균열은 숫자라는 화장으로 덮어둘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 오늘 저희가 왜 이 복잡한 자본의 흐름이랑 회계의 민낯을 파헤쳤는지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네,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지수 신고가가 결코 여러분의 실제 경제나 포트폴리오를 대변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누가 진짜 이익을 독식하고 있고 또 어떤 회계적 착시가 숨어 있는지 비판적으로 보셔야 내 계좌에 지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으로 둔갑해서 국가의 경제 성장률마저 억지로 부풀리고 있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 기업의 진짜 가치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한 숫자 노름이 만들어낸 환상의 돈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의 바탕으로 스스로 곰곰이 한번 탐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